죄 많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가운데 교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깨어있는 심정으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셔서 능히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서 발문법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사를 지원하신 여러분들을 만나는 지금, 그리고 정면에 카메라가 돌고 있는 지금 제 심정은 1번 기쁘고 설레일 것이다. 2번 부쩍 부담이 클 것이다. 자, 둘 중에 하나 선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무척 기쁘고 설레일 것이다. 예, 손 내리시고. 아니다. 엄청 부담이 클 것이다. 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클 것이다. 예, 좋습니다. 몇 분 또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 이것을 양자택일형 질문 내지는 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1번을 손드신 분, 그분들은 미래에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입니다. 방금 2번을 손드신 분들은 현실 지향적이고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좀 그럴듯하네. 아니다. 어떻게, 만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뭐 현실적이네, 미래의 지향적이네, 이런 얘기를 나를 보고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있죠. 예.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1번을 손들었느냐 2번을 손들었느냐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미래 지향형이다 또는 현실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어떤 한 가지의 행동이나 드러난 어떤 행동적 특성을 보면서 아마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방금 만났을 때 저는 교사로 지원하신 여러분들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 무척 설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제가 제 심정을 그냥 생각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는 그렇겠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질문이란 걸 던진 거예요. 자, 한번 양자택일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리고는 또 1번은 뭐 미래의 지향적이라고 하고 또 2번은 또 좀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그냥 설명식으로 던졌을 때는 그냥 앉아서 그런가 보다, 좀 설레이면서 기쁘신가 보네 하는 것으로 넘어갈 문제였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응답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볼까 저렇게 들어볼까 하는 그 생각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중에는 손을 안 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숨겨진 소수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시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은 제 질문 속에 함께 들어오면서 제가 무언가 의도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생각의 작용, 생각의 정원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묻고 답한다라는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그러세요? 네, 네, 뭐 그래요. 그런다고 하죠. 뭐 라고 할 영역을 건드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쓸모있는 게 바로 발문, 질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발문, 발문이 무슨 뜻일까요? 발문, 신발 문 몇 문이냐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발문의 뜻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종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자, 나눠드리는 종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색깔이 주로 보이죠? 예, 네, 우리 선생님. 어떤 색깔, 우리, 예. 네. 어떤 색깔이 주로 보이죠? 우리, 저, 우리 남자 선생님, 우리, 황상갑 선생님 한 번, 예, 네,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노란색하고 빨간색입니다.
좋습니다. 예, 네, 또, 더 보이는 색깔이 있나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딱 들어서 얘기해 보셔도 괜찮아요. 노란색, 빨간색이 좀 주로 보이죠? 예. 어떤 사물들이 많이 보이나요? 신아름 선생님? 예. 어떤 것들이 또 보이죠, 사물들이? 나무, 또. 나무만 보여요? 다른 것도 보이죠? 네. 우리 선생님, 어떤 게 또 보여요? 예, 그렇군요. 또. 우리 선생님, 네. 또 뭐가 보이죠?
네.
십자가, 예. 네,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검열을 해요. 머릿속에서 한번 검열을 해요. 혹시 뭐 내가 엉뚱한 소리 할까 하는 것들. 괜히 틀리면 또 어쩔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성인들은 항상 자기 정신을 검열하거든요. 항상 위선과 가면을 쓸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들은 있는 그대로 막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것 중에서 얘기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보이죠?
네? 기도하는 여인들.
아, 기도하는 여인들. 네. 또. 도적. 아, 예. 예, 뭔가 또 보셨군요. 네. 가장 잘 보이는 거 없나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항상 우리 내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이죠.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왔어요. 십자가는 나왔는데요. 예. 좋습니다. 지금 풍경을 보아하니 혹시 어느 나라 지방 같아요? 어느 나라 지방 같아요? 우리 박서정 선생님? 어느 나라입니까? 그럴 땐 찍으세요. 예. 우리 선생님? 어느 나라일까 같아요? 낙농국가, 예, 좋아요. 만약에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세요? 변은지 선생님? 이 그림에 제목을 붙여보신다면? 예,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효식 선생님이 누구시죠? 네, 문효식 선생님, 네, 제목을 한번 붙여보신다면 네, 좋아요. 또 최준호 선생님, 네, 제목을 한번 붙여보신다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붙여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네, 그래요. 좋아요. 황은규 선생님. 네. 네? 기도하는 여인. 네, 기도하는 여인. 네, 좋아요. 노란색, 빨강색을 많이 사용한 거 보니까 혹시 미술에 혹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학파가 있었죠? 예. 어떤 학파였죠? 응? 인상주의 학파, 이런 거.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 인상주의 학파. 예, 이 그림은, 여러분도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폴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은 노란 예수입니다. 네, 노란 예수.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고갱이 타이티 섬으로 가기 전 바로 그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독실한 신앙심을 표현하려고 이 고갱은 노란 예수라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사람이 보인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인들 그리고 도적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데요,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여인들과 남자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세 여인과 그 남자의 모습에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고갱은 지금 무엇인가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구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뭔가 이 그림에서 주고 있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딱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남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 남자 뭘 하고 있을까요? 박정원 형제님? 아, 자매님? 죄송합니다. 큰 죽을 죄를 짓습니다. 예. 남자. 네? 담을 넘고 있어요. 예. 한 다리는 어디에 가 있죠? 담 너머에 가 있죠. 그리고 한 다리는 담 안쪽에 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세 여인의 반대에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등을 돌리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데 한 다리는 저쪽 편에, 한 다리는 이쪽 편에 걸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정훈 형제님? 예. 고객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등 돌리지 말라. 예. 또. 너 입장은 무엇이냐? 어디에 설 것이냐?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제 이거. 네. 여러분들도 좀 입장을 분명히 하시죠?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고 계셨어요. 예. 우리 김정겸 선생님. 네.
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담 밖으로 세상으로 발을 예수님을 던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 같아요.
양 발을 지금 양쪽에 걸쳐놨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네, 좋아요. 이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당신 이름이 뭐죠?
예.
예. 예. 아, 나일 수 있구나. 신아름. 담 넘어가고 있는 남자가 나일 수 있구나. 도전이 되지 않아요? 어? 고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숨어있죠. 지금 담 넘어가는 자.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이라는 큰 십자가에 예수님이 노란 예수로 달려있고 그리고 그 앞에 크게 구두를 잡고 있는 세 여인. 우리는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색적인 색깔들을 써있기 때문에 그 강렬한 색깔 속에 검은색의 옷 입고 담 넘어가는 사람은 눈에 띄지 잘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이 그림 속에 있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양다리 걸쳐있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담 넘어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등지고 담 한쪽에 발을 그리고 이쪽에 발을 놓고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있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담 넘어가는 자, 이 입장에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한 장의 그림으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은 폴 고갱의 노란 예수라는 작품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그림의 이 남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많이 보입니까? 어떤 색깔이 주로 써져 있어요? 어느 나라의 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전 단계 이것들을 서로 가져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나요?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네요. 근데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차이점을 찾아볼까요? 비교해볼까요? 특별히 이 남자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요? 하면서 쭉 가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하, 고갱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지금 고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 묻고 답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고의 작용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이야기 하듯이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이제는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새 여인의 옆에 당신이 앉아 있다면 저 담을 넘어가고 있는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그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가 십자가 밑에서 앉아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등을 지고 담을 넘어가고 있는 이 남자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한번 해볼래? 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식의 묻고 답하는 것. 뭔가 내가 먼저 골 점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어떤 사물, 무슨 색깔 이런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구체적이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것까지 서서히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과정이 발문과 응답이라는 과정. 그래서 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묻는 게 아닙니다. 묻는다는 것은 먼저 묻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의중이 있어야 되고 그 의중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점점 끌어올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때 제일 처음에 뭐 설레일까요? 뭐 부담될까요? 이런 얘기부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막 해내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무엇을 물어볼까? 어떻게 물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직한다는 거죠. 물음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 생각의 과정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발문, 질문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강의안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문의 전제가 있어요. 발문의 전제는 뭐냐? 듣기입니다, 듣기.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기본은 듣기에 있습니다. 질문의 기본은 듣기에 있어요. 경청에 있어요. 더 나아가 적극적인 경청에 있어요.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고개도 끄덕이며 온몸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묻기 위해서는 항상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조용히 해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만해봐. 하고 내가 얘기한다. 잘 들어보고 적당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말이 반복됐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구나 하고 끊어줄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듣는 것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일 하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구나 그랬단 말이지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적극적 경청입니다. 온몸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기분 나쁠 때 있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말해 알았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세요 하고 고개를 딱 돌리고 의자를 돌려서 딱 마주 보면서 앉으시죠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하고 딱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해봐 들어줄게 아니 그만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또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자꾸 선생님이 눈을 마주쳐주고 자꾸 들어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엇을 내가 질문해야 될지 탁 잡혀요 특별히 어떻게 무슨 질문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은 마음속에 풀려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물을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문의 가장 큰 전제는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으면 잘 물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발문이란 무엇일까? 라는 대목에 왔습니다. 우리 김정겸 선생님, 질문과 발문의 차이를 진술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질문은 뭐라고요? 발문이라는 말이에요. 발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 그것은 발문이라고 하고 질문. 근데 선생님, 발문이 뭐예요? 자,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발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발문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발문이나 질문이나 동일한 의미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법, 발문법 해도 무방합니다. 뭐 지금부터 뭐 질문, 발문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마 교육학교에서 이렇게 발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뚱맞은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발문이 뭐지? 하는 사람. 왜냐하면 발문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질문할까? 어떻게 하면 발문할까? 라고 얘기하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발문의 대가였어요. 생각을 발생시키는 물음, 의견을 뽑아낼 수 있는 물음, 이런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번에 1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황성갑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단가로 1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3번에 보시면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발문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든 그리고는 이어서 발문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 사람들이라는 넓은 생각을 한번 물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반응까지 이어지잖아요. 베드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광범위한 것에서 점점 좁혀가면서 구체적인 것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신 게 아니고, 얘들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론조사 해봤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리스도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뭐라고도 하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범주를 싹 줄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질문들은 생각에 대한 윤활유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 단계로 먼저 물음을 주시고 생각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죠. 갑자기 애들한테 너 닌텐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기 전, 요즘 너희 학년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이 뭐야? 그러면 자기 질문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너희 학년 지금 너희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임은 뭐야? 라고 먼저 물어보면 아 얘들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해요. 그러면 너 가까운 친구들은 뭘 좋아하는데? 그러면 아 이런 게임 대체적으로 좋아한다. 아 그래. 근데 너는 뭐 좋아해? 그러면 방어적으로 먼저 탁 치는 것보다 넓은 데에서 서서히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열려지다가 저는 이런 거 좋아하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것, 넓은 것들을 가지고 서서히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야기하는 발문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발문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넓은 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요. 상담할 때 종종 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죠? 그러면 상담 내담자가 이야기하거든요. 4대 성인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통 4대 성인이라고 하지요. 아, 그래요? 4대 성인이 누구죠? 하고 물어보면 이제 엉뚱한 얘기 한 사람도 있지만 대충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누구누구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내지는 뭐 그런 자신의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딱 들어가죠. 요한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대 성인이 내가 부활이다. 나는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당신 앞에서 저는 길입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사람 중에 자기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원에서 갓 나온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성인은 없습니다. 성인 중에 내가 길이라고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선택하십시오. 엄청난 정신적인 작용이 머릿속에 일어나요. 그럴 때 물을 때도 역시 당신이라고 곧바로 묻기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가족이 당신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는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상담법들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을 딱 끌어올 수 있어요. 또 상담하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이제 복음 말씀까지 다 듣고 이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는 돌려서 묻는 게 있죠. 아, 좀 그 남편이나 부모님 중에서 뭐 교회 뭐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입니다. 이건 if 만약인데 만약에 지금 당신의 남편이 오늘 만약에 갑작스런 어떤 변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그 남편은 천국이나 지옥 중에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자,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구원관과 천국, 지옥관이 딱 나와요. 직접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죠 우리 남편은. 십중팔구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좀 분별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외부적인 바깥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바깥쪽의 것을 건들면서 서서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근거로 남편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딱 끄집어놓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추적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생각하는 오류에 대해서 서서히 짚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문이 되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생각, 의견을 딱 끄집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느닷없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다른 말 안 했어요. 너 남편이 여럿이지? 지금 남편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육신의 목이 아닌 영혼의 목이. 그러므로 그분은 제일 먼저 던졌던 이야기가 뭐였죠? 뭐였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였어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그 물이 영원한 생명수, 생수까지 연결되는 그 이야기로 쭉 대화를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 대단하신 그야말로 위대한 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가 나중에 생수까지 이어져요. 영원한 생수까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첫 번째 얘기를 던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말이. 그 물을 가지고 영생의 생수까지 이어가시려고 물 얘기를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자, 손 꽉 잡고 계세요. 또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자, 따라서 하세요. 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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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면이 아니에요. 졸면이 아니에요. 졸면.
졸면.
죽는다.
죽는다.
졸면 죽어요. 군대에서 형제님들. 졸면 죽어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 지금 졸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 다리 한번 쭉 펴시고. 예, 다리 한번 쭉 펴시고. 예. 저는 학생들이,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학생들이 좋은 것처럼 못 봐요. 옆에 가서 항상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머리털 하나를 탁 뽑아버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효과가 좋죠. 머리털 하나만 뽑아볼까요 우리? 예. 다리 쭉 뻗으시고 예. 졸면 죽어요. 쭉 한번 손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예. 쭉. 예. 쭉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그대로. 발끝도 안 닿는 분이 계셔. 예. 머리를 무릎까지 한번 닿아 보시고 쭉. 예. 쭉. 아이고. 뻣뻣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예. 예. 자, 어깨 하고 또 한번 또. 예. 자, 쉬고. 고개 이렇게 좀 돌리시고 고개도 이건 삭제하실 거죠? 예, 아 예. 예. 쭉 한번 하시고 아, 손도 이렇게 한번 좀 털어보세요 이렇게. 자,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자, 수업시 다양한 분반 수업시 다양한 질문의 방법, 발문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여자 선생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기억 재생적 발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자, 쌍괄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죠? 예. 공부한 내용, 경험한 사항,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업 초기 단계에서 묻는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재생시키는 질문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모두 몇인가요? 몇 명인가요? 예, 12명. 예, 12명. 이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물어가지고 응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것이 기억 재생적 발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죠? 그러면은, 벽에 쓴 글씨요. 다니엘의 새 친구요. 새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지? 메드락과 사드락, 아벳누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재생시켜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것일까요? 수준이 낮은 단계의 발문이죠. 그런데 이 발문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번에는 단순한 기억 재생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추론적 발문이라고 그래요. 추론적. 학생들의 지식, 정보 등을 사용하여 비교, 대조, 판단, 분석, 종합하여 응답하게 하는 발문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발문, 문제 해결 수준의 발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만약 롯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는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자, 이것은 무슨 발문이죠? 기억 재생적인 거죠?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가 만일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네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생각으로의 초대죠.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을까? 다니엘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니에서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는 사건을 두 가지만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다니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 여러분, 어떤 대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좀 얘들 공과가 지금 다니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니엘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잘 모르신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선수 학습이 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선수. 먼저 학습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묻고 답할 수가 있어요. 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고기가 아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아닌 채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거든요. 바로 그 대목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채식 먹은 거요. 고기 안 먹은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자 굴에 던져질 때 알고도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좀 닫으면 어때? 창문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 같으면 문 닫아놓고 있겠어? 열어놓고 있겠어? 얼마든지 그 다음에 얘기가 들어갈 수 있죠. 어? 왜 다니엘은 꼭 그렇게 했을까?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너는 뻔히 당할 줄 알면서 그 그물에 그대로 빠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 뭔가 이 아이하고 얘기할 거리가 딱 생겨버리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은 말이야. 자신이 없어. 솔직히. 뻔히 알고 있는 거 피하는 게 더 상체가 아니야? 근데 굳이 알면서도 들어갈까? 왜 그랬을까? 그 대목을 보면 다니엘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질문, 발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업의 질이 올라가요. 이거 해봐. 이거 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 선생님 너무 자신 없는데 도대체 이 다니엘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적용적 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상과 예측을 해보게 하는 발문이에요. 세 번째, 학생의 생각을 더욱 넓히는 발문. 3쪽입니다. 내용과 반대되는 발문, 학생이 예상하지 못할 역발상의 발문도 포함됩니다. 롯이 만약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없었겠죠? 그 무시무시한 그런 죄들이 가족 중에 없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집트까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라가 눈치챈 거예요. 이 양반이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네, 행동이. 당신 왜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글쎄, 꿈을 꿨어. 뭔가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얘기가 그냥 알고, 그래. 다 알아. 하고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요리조리, 만나를 요리하듯이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다양하게 말릴 수 있는 요리가의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요리가의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종들을 데려간 채로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럼 모리아산 밑에 딱 갔을 때 종들 내려놓고 갔죠. 오지 말라고. 이삭만 데리고 갔죠. 근데 만약에 종들까지 같이 데리고 갔다면 결정적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해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상황을 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방해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처음부터 사하라부터 시작해서 딱 끊어버리고 모리아산 밑에서 거기까지 끊어버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전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더 실천 적용적 발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6번에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끝까지 씨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8번 에스더는 왜 첫날 잔치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부탁 얘기한 것은 둘째 날이었죠. 근데 첫날에 잔치 베풀어 놓고 왕이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런데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해버렸으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첫째 날이 지나고 6장에 이어질 때 아하수에로 왕이 9번입니다. 에스더 6장에서 그날 잠을 잘 잤더라면 어땠을까? 그날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건 에스더서를 알았을 때 이해가 돼요.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역사책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역사책 읽었는데 모르드개가 자기를 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상에 갔거든요. 이게 그럼 우연히 모두 이루어진 일이겠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작동된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 또 역사책을 갖고 오랐단 말이에요. 그때 모르드개한테 아무런 포상을 안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6장, 7장 딱 이어지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우연이었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연일 것 같냐? 실천 적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냥 거기에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이랬단다 하고 넘어가는 것과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보고 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봄으로써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모르드개였다면? 내가 만일 에스더였다면? 하고 점점 이야기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3번에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 대신 다른 순종의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 도망갔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도망갔는데 니느웨 땅 여기거든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이렇게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만나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쓰셨을까? 하나님의 능력 주고 힘 줘가지고 얼마든지 선지자 못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이 고통생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상달돼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응애 얘기를 보냈을까?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장정률 속에 신실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성령과 힘과 능력을 기름부듯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도자로 세울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구원자를 보냈는데 왜 하필 악이냐고. 그리고 40년 지나고 또 미디안 생활 40년에서 80살 먹은 노인을 보내셨냐고. 80살이 노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 중에서 힘과 능력 주면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갓난아이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8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게 했을까? 그 80년 동안 학대와 고통 속에 죽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실까? 라고 질문을 강하게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이것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왜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것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에게 임한 근심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이 모든 이야기들, 성경의 모든 기록된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내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까지 이끌어 가주셔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발문을 아까 기억재생적인 발문, 추론적인 것, 그리고 적용적인 것, 실천적인 것까지를 골고루 섞어가시면서 초기 단계에서 점점 추론과 실천 적용까지 연결시켜가는 발문들을 생각함으로써 아이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오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물꼬를 터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반가로 4번, 학생들이 대답한 사실들 가운데 부족하거나 논거가 약한 부분을 발전시켜줍니다. 그래, 그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말해볼 수 있을까?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부분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줄 수 있겠니? 그 이야기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 혹시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알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조금씩 더 생각을 끄집어주는 것. 약한 부분을 더 키워주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묻고 끝. 한번 묻고 끝. Yes or no.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던져보고 그 다음 또 끌어보고 던져보고 끌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고받도록 격려합니다. 방금 누구누구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동의하니? 찬성해? 왜 찬성해? 어떤 부분에서 찬성할 수 있겠어? 아니면 차이점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은 없니?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생각해 보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평소 그의 어떤 성격과 관련이 있을까? 제물로 바친 까닭은 무엇일까? 에서 더 나아가지고 평소에 아브라함의 성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더 나아가는 발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발문을 잘 하려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1번, 자신의 발문들을 미리 기록하여 봅니다. 내가 물을 것들을 미리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발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상에 따라서 내가 이런 예상에 응답이 왔을 때 이렇게 다시 발문해 봐야지 라는 것들을 자꾸 써보시라는 거예요. 써보시라고. 생각해보고 써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꾸.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연을 비롯한 사물을 볼 때, 인생을 볼 때 항상 학생들에게 어떤 발문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지나가다가 낙엽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너무나 내리쬐는 떼약빛에서 땀을 뻘뻘 흘렸던 선생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의 소재로 대화를 끌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더웠어. 너무나 너무나 더워서 한겨울에 한방문연이 펄펄 쏟아지는 겨울을 생각했어. 근데 겨울은 오지 않았어.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뭐 얼음 과자를 먹었겠죠. 뭘 어떻게 했겠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동실에 고개를 한번 넣었다가 뺐겠죠. 뭐 그런 것이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애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 미리 사지선다형으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깨달았단다. 여름이 곧바로 겨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딱 생기잖아요. 아무리 더운 여름,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해서 겨울이 될 수는 없단다. 반드시 늦 여름을 보내야 하고 초가을을 맞이해야 하고 가을을 다 보낸 다음에 겨울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단다. 그걸 통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하는 얘기를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런 기억 재생, 추론, 그리고 실천 적용적 발문, 이 수준을 3수준 발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수준 발문에 따른 발문을 연습하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이게 다음 주 공과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 주 이 공과로 실습하셔야 되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을 돕고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부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자, 이거 받으셨죠? 나눠드린 거. 이게 지금 초등부 3, 4학년 머리돌 부분이에요. 3, 4학년. 1, 2학년, 3, 4, 5, 6학년 있는데 3, 4학년 중간 정도에 맞춰서 지금 이것을 카피를 했어요. 성경 다니엘서 6장을 펴셔요. 다니엘서 6장을 펴시고 그리고 그 나눠드린 그 머릿돌 총 7페이지로 돼 있어요. 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그 기억 재생적 발문, 추론적 발문, 적용적 발문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셔요. 이제 이 공과 수업을 선생님이 다 이제 하셨어. 그리고 그 공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분반 수업이 된 거예요. 그 분반 수업 시간에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다니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수업에 던질 수 있는 발문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재생적 발문만 한번 적어보세요. 공부한 내용, 경험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발문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수업 단계에서 쓸 수가 있죠. 받침대를 좀 대시고 이렇게 기억 재생, 추론, 적용 이게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꼭 순서대로 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짤막한 시간 해보셨지만 분반 수업은 엄청 길어요. 그죠? 몇 번 질문하고 응답 듣고 내지는 싫어요. 말 안 할래요. 그럼 어쩔 거야? 그럼 생각해가지고 딱 발문을 쥐어짜가지고 딱 해가지고 탁 물어봤어. 그랬더니 몰라요. 다른 아이 시키세요. 이런다든가. 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도 미리 예상을 두셔야 돼요. 발문을, 여러 개의 발문을 막 잘하려고 하는 것은 뭐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수업에 한두 가지만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발문으로 인도하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 발문이 수업의 전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반 수업을 하는 30분, 내지는 1시간 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전체 공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뭔가 머릿돌을 조용히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풀어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먼저 다 푼 아이가 있을 것이고, 늦게 푸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저학년에서는 뭐 색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만들기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속에 상황을 이끌어가는 어떤 반전들,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발문을 통해서 끌어가면서 간다는 것이지, 이 발문으로 한 시간 동안 못 채워요. 절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토리라인을 가져야 돼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발문 몇 가지를 잡아가지고 그때 던지는 것이지, 수업 전체 내내 발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다니엘 이런 측면에서 수업을 해본다면 기도를 하다가 공경을 당한 어떤 이야기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죽음까지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끌어다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예요. 예화들, 직접 경험했던 것,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없으세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더니 반찬이 다 없어진 거야. 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이들이 딱 듣고 있다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발문 던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동기 유발을 딱 시켜놓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럼 얘들이 막 뭐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하고 이제 더 다른 예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놨던 경우들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을 건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에, 믿는 것에 자기를 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린 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과연 너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이게 쉬운 일이겠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너한테 교훈을 주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그러다가 들켜서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끝. 그거 알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발문이에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려고, 단순하게 사실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되 다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으로 다시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네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믿는다는 얘기로 조롱받은 적이 있냐,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한다면 선생님 자신이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았던 거, 내 형제 자매들의 간증 속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것들, 예수쟁이라고 무시당했던 거,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소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쟁이 하나 왔네, 미친놈 하나 왔네 해가면서 엄청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 너는 그럼 성경 봐라 해가지고 이등병 때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 그런 것들, 생활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아니면 형제 자매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토리 속으로 끌고 들어오다가 발문이 그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 친구가 들어앉을 수 있도록. 내가 만약 기자라면 다니엘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싶냐? 네가 만약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될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지는 그 대적자들, 다니엘의 대적자들에다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죠. 왜 당신들은 굳이 다니엘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인터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자가 돼서. 그죠?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씩 생동감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과 말씀은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해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대표 공과 수업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 얘기 다 다뤄준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그대로 또 할 거예요? 복습으로만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수업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듣만 아이한테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1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분반 아이들을 실제에 더 잘 아는 사람은 분반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반 선생님으로서 그 분반 아이의 특성과 생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발문을 또 던져줄 수 있고 그 아이의 생활 형편 속에 맞는 얘기를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들게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이혼한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발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상대로 한 발문도 있지만 아이들 각각 개인을 상대로 한 발문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두루두루 우리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다음 주 분반 수업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아이들을 모르거든요. 어떤 응답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래퍼, 친화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잘. 그냥 꾸벅하게 있을 수도 있고 대답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성격상 아주 막 친하게 새 선생님 왔다고 막 이렇게 붙으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결코 수업 실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나름대로 간단한 쪽지라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다니엘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 쪽지 아니면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한테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쪽지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너라면 네가 만약 고소자였다면 왜 다니엘을 고소하고 싶었을까? 왜? 도대체 왜?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것, 그 조직자, 그게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녀를 그 아이들을 상황 속으로 끌어올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만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발문, 질문하는 과정 속에는 거의 대부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뭘 배워서 이렇게 오늘 제일 생각나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뭐 특별하게 지금 발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준으로 나눠봤더니 단순히 아는 것 물어보는 그런 발문이 있고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해보게 하고 대조해보게 하고 비교해봐서 종합하게 하는 그런 좀 더 이해를 더 의미를 더 살펴보게 하는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하고 직접 적용시켜가지고 상황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보게 해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보고 하는 그런 발문도 있고 그게 다양하게 수업시간에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수업을 알차게 꾸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요, 어떤 아이들하고 함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잠깐, 자, 박수 한번 시작! 해서 탁 멈춰가지고, 잘하시네. 박수 한번 시작! 탁 하면은 주의 집중 딱 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썼던 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쪽지. 그리고 한번 또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시간 가잖아요. 아, 참 그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생각을 다 했니? 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 피드백이에요. 주도적 평가. 아, 그렇구나. 참 좋아요. 굿. 손가락 하나. 좋은데, 그런 생각을 다 했구나. 대단한 걸, 대단한 보이 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짜시면서, 수업 지도안 작성하는 거 배우셨죠? 배우셨죠?
예.
예. 그 지도안 작성. 우리 초등부 안이 있어요. 또. 그, 우리 연구팀장 선생님, 그, 우리 초등부 수업 지도안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
네.
이분들한테, 예, 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형식으로 한번 짜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한번 던져봐야지 하고, 그 발문을 거기다가 작성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셨던 이것들을 다듬어서 요소 요소에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고, 수업 실습하신 분들은요, 막 터진 공간에서 시끄러운 장소에서 수업하시도록 하지 말고, 그 우리 연구팀장 선생님한테 이야기 할 테니까, 그 첫 번째 수업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년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조용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도 좀 도와주시라고 할 테니까, 지금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다음에 1학년 가서 하시는 분. 예. 아, 안 했습니까?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하셔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릴수록 발문이 간단해야 돼요. 이것은 그렇고, 이것은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잊어버려, 애들은.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좀 그 컸을 때는 이제 거기에 또 수준에 맞춰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수업이 참 애들하고 하는 게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우리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교사는 수업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수업 때 즐겁고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의 마지막은 반드시 집에 가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실전적인 내용까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을 자기가 다짐하면서 적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수업을 딱 그 잡아주시면 아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서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저는 초등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초등부로 오시는 분들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농아선교부하고 광명교구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수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죄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배움으로써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다시 만나 교제 나눌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